찰스 다네이는 지금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프랑스 귀족의 신분으로 귀족인 것이 싫어서 가문을 버리고 영국으로 가서 새 삶을 도모했던 그는 지금 도망자, 망명자라는 죄목으로 세 사람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중 둘을 알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이자 바스티유 함락을 이끈 드파르주 부부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 명은 누구일까요? 놀랍군요. 그건 다름 아닌 다네이의 장인, 과거 바스티유 감옥에서 18년 동안 수감되어 있었던 알렉산드르 마넷 박사였습니다. 이 사실이 재판정에서 밝혀졌을 때 누구보다 놀란 건 마넷 박사 본인입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모든 진실은 한 통의 편지가 이야기해줍니다. 바스티유 함락을 지휘하며 박사가 머물렀던 독방을 찾아간 느파르주는 박사가 그 시절에 써둔 편지를 남 몰래 챙겨두었습니다. 그 편지는 다네이의 가문, 에브레몽드와 마넷 집안, 그리고 느파르주 집안과의 기이한 인연을 밝히고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와 함께하는 11번째 시간, 금요일 밤입니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문학살롱,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everyone.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입니다.
두 도시 이야기의 플롯은 길고 긴 도화선이 한참을 이어지다가 마침내 동시에 일제히 폭발하는 것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찰스 디킨스가 설치한 폭탄들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게 됩니다. 벌써 하나 터뜨렸죠?
네, 마넷 박사가 다네이를 고소한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다네이의 윗대 귀족들을 고소한 것이죠. 에브레몽드 가문의 잘못을 유일하게 남은 상속자 다네이가 전부 다 뒤집어 쓰는 결과이죠. 일종의 연좌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드파르주 부부가 다네이를 고발한 것에도 역사가 깊은 원한이 있는데요.
네, 그것 역시 디킨스가 오래오래 묵혀둔 폭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무리 없이 감상하기 위해서 알아둘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죠. 첫 번째, 찰스 다네이는 원래 프랑스 후작 가문 생 에브레몽드 집안의 차지이자 유일하게 남은 상속자라는 것. 두 번째는 그의 아버지와 삼촌은 쌍둥이란 사실이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생탕투안에서 술집을 하면서 혁명에 앞장서고 특히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시킨 주역인 이 Monsieur Defarge, Madame Defarge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이건 힌트입니다. 마넷 박사, 그는 그 옛날 프랑스 파리의 저명한 의사이며 그러다가 에브레몽드 가문과 어떻게 얽히게 됐죠? 그 결과로 부당하게 바스티유에서 18년 동안 갇혀 있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는 그로 인한 정신적 혼란으로 아주 오랫동안 자신과 주변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지금 재판정에서도 자신이 오래전에 편지를 써두었다는 이 사실 기억 못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두 도시 이야기의 지난 이야기 궁금하시면은 홈페이지에 대본 게시판에서 지난 줄거리들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북마크 게시판에 가시면요. 챕터별로 상세한 줄거리가 영어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면 두 도시 이야기 감상이 드디어 끝났는데요. 곧 이 작품을 무대에서도 만날 기회가 있죠.
6월에 공연 예정인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의 티켓을 청취자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뮤지컬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공연 전시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도시 이야기 책 선물 이벤트도 계속됩니다. 도서출판 펭귄 클래식에서 두 도시 이야기 완역본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의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홈페이지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home.ebs.co.kr/ingle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ingle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화권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음악은요. 마넷 박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재판정 장면을 재현한 뮤지컬 사운드트랙으로 준비했습니다. 뮤지컬에서는 드파르주 부인이 증언을 하고 있군요. The Tale Part 1, 두 도시 이야기 사운드트랙에서 듣고 11번째 이야기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재판장님, 저 알렉산드르 마넷은 항의합니다. 제가 제 딸의 남편인 찰스 다네일을 공개 고발하다니, 이건 날조이고 허위입니다. 제가 사위를 고발했다고 음모를 꾸민 자가 누구랍니까?
알렉산드르 마넷 박사는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때 드파르주가 증인석으로 출두했다. 그의 손엔 낡은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알렉산드르 마넷 박사를 오랫동안 보호해왔습니다. 그가 바스티유 감옥에서 18년간 감금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바스티유 함락 때 그가 감금되어 있던 독방 북탑 105호를 직접 찾아가서 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마넷 박사가 직접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드파르주는 재판장의 명에 따라 마넷 박사가 썼다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나, 알렉산드르 마넷은 1767년 12월 바스티유의 우울한 독방에서 이 편지를 쓴다.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시의 눈을 피해 틈틈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내 가슴에선 이미 오래전 희망이 떠나버렸다. 그러나 지상의 최후의 심판날이 왔을 때 나의 이 마지막 기록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쓴다. 1757년 12월 셋째 주의 어느 날이었다. 센강을 산책하고 있던 나에게 마차 한 대가 접근해 왔다. 마차 안엔 두 명의 신사가 타고 있었다. 그들은 쌍둥이였다. 그들은 내게 마차를 타라고 요구했다. 위급한 환자가 있는데 왕진을 와달라는 것이었다. 귀족의 명인이 어겨선 안 된다는 으름장도 놓았다. 나는 그들의 마차에 올랐고 마차는 북문을 지나 시골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한참 후에 외딴 저택에 도착했다. 벌써부터 한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두 사내는 나를 위층 침실로 안내했다.
The patient was a woman of great beauty and young, assuredly not much past 20. Her hair was torn and ragged, and her arms were bound to her sides with sashes and handkerchiefs. I noticed that these bonds were all portions of a gentleman's dress. On one of them, which was a fringed scarf or a dress of ceremony, I saw the armorial bearings of a noble and the letter E. I saw this within the first minute of my contemplation of the patient, for in her restless strivings, she had turned over on her face on the edge of the bed, had drawn the end of the scarf into her mouth, and was in danger of suffocation. My first act was to put out my hand to relieve her breathing. And in moving the scarf aside, the embroidery in the corner caught my sight. I turned her gently over, placed my hands upon her breast to calm her and keep her down, and looked into her face. Her eyes were dilated and wild, and she constantly uttered piercing shrieks and repeated the words, "My husband, my father, and my brother," and then counted up to 12 and said, "Hush." For an instant, and no more, she would pause to listen, and then the piercing shrieks would begin again, and she would repeat the cry, "My husband, my father, and my brother," and would count up to 12 and say, "Hush."
환자는 젊고 대단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20살을 갓 넘긴 듯 보였다. 그런데 머리카락을 잡아뜨는 것처럼 온통 산발을 하고 팔은 손수건과 장식띠로 묶여 있었다. 모두 신사용 치장품들이었다. 그중 술이 달린 예식용 스카프에 알파벳 E와 귀족 문장이 새겨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동공이 확장되어 있었고 정신이 혼미해 보였다. 계속해서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댔다.
내 남편! 내 아버지! 내 동생! 내 동생! 쉬, 쉬. 아! 내 남편! 내 아버지! 내 동생! 쉬, 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는 쌍둥이 형제에게 이것저것을 물었다. 이 여인은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는지.
아버지,
이 여인에게 남편과 아버지, 남동생이 과연 있긴 한지. 열둘까지 끊임없이 세는데 이 열둘의 의미가 무엇인지. 쌍둥이 형제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여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다고 했다. 열둘은 열두시를 의미할 거라고 했다. 나는 우선 그들이 준 약을 여자에게 먹였다. 여자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계속해서 헛소리를 반복하고 비명을 질러댔다. 그때 쌍둥이 귀족이 환자가 한 명 더 있다면서 나를 다락방으로 이끌었다. 거기엔 한 소년이 건초 더미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었다. 잘생긴 소년이었다. 그리고 소년은 치료를 거부했다. 내가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쌍둥이 형제는 감정이 전혀 없는 냉랭한 눈으로 남일 보듯 보고 있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내 질문에 쌍둥이 형제 중 하나가 내뱉듯 말했다. 에, 벌어지만도 못한 농노놈 주제에 내 동생의 화를 돋우는 바람에 동생 칼에 맞아 이 꼴이 된 겁니다. 지가 무슨 신사나 되는 줄 알고. 그때 소년이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말했다.
선생님, 이 귀족 나리들은 정말로 자부심이 강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천한개들도 자존심은 있어요. 귀족들은 우리를 약탈하고 무시하고 때리고 죽여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자존심은 있다고요. 선생님, 우리 누나 보셨어요? 보셨죠?
침실에 있는 게 너의 누나니?
네, 우리 누나요. 선생님, 여기 여기 이놈들이, 이놈들이 우리 누나를, 우리 누나의 절개와 미덕을 짓밟았어요. 이놈들이. She was a good girl. She was betrothed to a good young man too, a tenant of his. We were all tenants of his. That man's who stands there. The other is his brother, the worst of a bad race.
It was with the greatest difficulty that the boy gathered bodily force to speak. But his spirit spoke with a dreadful emphasis.
We were so robbed by that man who stands there, as all we common dogs are by those superior beings, taxed by him without mercy, obliged to work for him without pay, obliged to grind our corn at his mill, obliged to feed scores of his tame birds on our wretched crops, and forbidden for our lives to keep a single tame bird of our own, pillaged and plundered to that degree that when we chanced to have a bit of meat, we ate it in fear, with the door barred and the shutters closed, that his people should not see it and take it from us. I say, we were so robbed and hunted, and were made so poor, that our father told us it was a dreadful thing to bring a child into the world, and that what we should most pray for was that our women might be barren and our miserable race die out.
I had never before seen the sense of being oppressed bursting forth like a fire. I had supposed that it must be latent in the people somewhere, but I had never seen it break out until I saw it in the dying boy.
"저놈들이 꽃같은 우리 누나를 짓밟았어요. 누나는 착한 여자였어요. 귀족의 소장농, 우리 누나 소장농이에요. 저기 있는 저 사람의 소장농. 그런데 저들이 우리를 개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무자비하게 세금을 걷어가고 세경도 주지 않고 죽어라 일만 시키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라도 빼앗으려고 밤낮으로 전전긍긍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 누나까지 넘보더니 선생님, 누나는 결혼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저기 저 동생 놈이 누나가 결혼한 지 몇 주일도 되지 않아서 매영에게 누나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매영은 그러겠다고 했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나가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저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소년이 이야기하는 동안 두 쌍둥이 귀족은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그들의 표정만 보고도 소년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종류의 자존심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냉담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귀족의 자존심, 그리고 짓밟혔다는 감정과 불타는 복수심에 찬 농부의 자존심. 소년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놈들이 매형을 술에 매어 끌고 다녔어요. 밤새 서리 맞게 밖에 내놓았어요. 낮엔 마구를 씌워서 또 끌고 다녔어요. 하지만 매형은 굴하지 않았어요. 결국 매형은 그 일로 죽고 말았어요.
'Nothing human could have held life in the boy but his determination to tell all his wrong.' He forced back the gathering shadows of death. As he forced his clenched right hand to remain clenched, and to cover his wound.
Then, with that man's permission, and even with his aid, his brother took her away. In spite of what I know, she must have told his brother. And what that is will not be long unknown to you, Doctor, if it is now. His brother took her away for his pleasure and diversion for a little while. I saw her pass me on the road when I took the tidings home. Her father's heart burst. He never spoke one of the words that filled it. I took my younger sister, for I have another, to a place beyond the reach of this man, and where at least she will never be his vassal. Then I tracked the brother here, and last night climbed in, a common dog, but sword in hand. Where is the loft window? It was somewhere here.
The room was darkening to his sight. The world was narrowing around him. I glanced about me and saw that the hay and straw were trampled over the floor as if there had been a struggle.
She heard me and ran in. I told her not to come near us till he was dead. He came in and first tossed me some pieces of money, then struck at me with a whip. But I, though a common dog, so struck at him as to make him draw. Let him break into as many pieces as he will. The sword that he stained with my common blood, he drew to defend himself, thrust at me with all his skill for his life.저에겐 여동생이 한 명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만큼은 보호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칼을 품고 이곳으로 왔어요. 그래요. 비천한 개지만 칼을 품고 왔다고요.
소년의 시야가 침침해지고 있었다. 그를 둘러싼 세상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누나는 내 목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난 누나에게 말했어요. 그놈이 죽기 전까지 가까이 오지 마. 그때 그놈이 오더니 돈다발을 던지고는 저를 매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비천한 개의 주제에도 놈에게 덤볐어요. 그러자 놈은 검을 뽑아들었어요. 나는 외쳤어요. 찌르고 싶으면 찔러봐. 네 놈의 잘난 검에 내 비천한 피를 묻혀주마. 그리고 놈은 온갖 기교를 부리면서 저를 찔렀어요.
마넷 박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소년도 여인도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을 죽인 후작 쌍둥이 형제는 파리 몇 마리를 죽인 것만큼도 죄의식이 없어 보였다. 쌍둥이의 형은 바로 찰스 다네이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동생은 마차로 농노의 아이를 치워 죽인 후 느파르주가 가담한 자크파에게 암살을 당한 다네이의 삼촌이었다. 소년과 여인이 죽은 다음 날 마넷 박사를 찾아온 또 다른 귀족이 있었다. 바로 쌍둥이 형의 부인이자 찰스 다네이의 모친인 에브레몽드 후작 부인이었다. 부인은 남편과 달리 온정적인 사람이었다. 남편과 남편의 동생이 저지른 만행을 전해들은 그녀는 남아있는 여인의 여동생이라도 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마넷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안전한 곳에 그녀를 숨겨주었다. 지금까지도 여인의 여동생의 행방은 밝혀진 것이 없다. 한편 마넷 박사는 후작 쌍둥이의 명령으로 바스티유에 갇혔고 무려 18년 동안 독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드파르주가 박사가 오래전에 쓴 편지를 다 읽자 배심원들의 표결이 있었고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했다. 뼛속까지 귀족인 가문의 후손이자 공화국의 적, 악명 높은 인민의 압제자 샤를 에브레몽드, 일명 찰스 다네이를 콩시에르주리로 다시 이감한다.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사형에 처한다. 존 바사드가 다네이를 독방으로 인도했다. 그 전에 루시는 잠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을 안을 수 있을 뿐이었다. 충격과 슬픔으로 혼절한 루시를 시드니 카튼이 안아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생탕토안의 술집을 찾았다. 바로 드파르주 부부가 운영하는 술집이었다. 카튼은 생각 없이 이 술집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 재판정에서 드파르주가 이 술집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에 일부러 찾아온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드파르주 부부와 자크들이 재판정의 결과를 놓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드파르주는 찰스 다네이에게 온정적이었다. 그러나 드파르주 부인은 달랐다.
에브레몽드 집안은 씨까지 다 말려버려야 해. 몰살해버려야 한다고요. 내 앞에서 그들을 동정하는 헛소리는 꺼내지도 말아요. 에브레몽드, 그 이름은 내가 오래전부터 마음에 피로 새긴 이름이었어. 기억해요?
In the beginning of the great days, when the Bastille falls, he finds this paper of today and he brings it home. And in the middle of the night, when this place is clear and shut, we read it here on this spot, by the light of this lamp. Ask him, is that so?
It is so,
assented Defarge. That night, I tell him, when the paper is read through and the lamp is burnt out, and the day is gleaming in above those shutters and between those iron bars, that I have now a secret to communicate. Ask him, is that so?
It is so,
assented Defarge again. I communicate to him that secret. I smite this bosom with these two hands as I smite it now. And I tell him, Defarge, I was brought up among the fishermen of the seashore, and that peasant family so injured by the two Evremonde brothers, as a Bastille paper describes, is my family. Defarge, that sister of the mortally wounded boy upon the ground was my sister. That husband was my sister's husband. That unborn child was their child. That brother was my brother. That father was my father. Those dead are my dead. And that summons to answer for those things descends to me. Ask him, is that so?
Oui, he did so,
assented Defarge once more. Then tell wind and fire where to stop, returned Madame. But don't tell me. Both her hearers derived a horrible enjoyment from the deadly nature of her wrath. The listener could feel how white she was without seeing her. And both highly commended it. Defarge, a weak minority, interposed a few words for the memory of the compassionate wife of the Marquis, but only elicited from his own wife a repetition of her last reply. Tell the wind and the fire where to stop, not me!
Bastille가 함락되던 날, 남편이 오늘 읽은 그 편지를 찾아내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우린 가게 문을 내린 후에 읽었죠.
그래, 맞아.
그날 밤 난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가 숨겨왔던 비밀을. 편지를 다 읽고 밤이 셀 정도로 오랫동안 지금껏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해둔 비밀을. 남편에게 물어봐요, 정말인지.
맞아, 그래.
난 남편에게 말했어요. 가슴을 두 손으로 치면서 이렇게. 여보, 생 에브레몽드 형제에게 당한 농부 집안은 바로 내 집안이에요.
형제에게 정자를 짓밟힌 여자는 바로 내 언니였어요. 누나의 복수를 하려다 죽어간 소녀는 내 오빠였다고요. 그들은 나의 가족이었어요. 그러니 에브레몽드를 대표하는 그 죄인을 심판대에 세우는 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요.
그렇게 말했지.
그러니 나에게 멈추라는 말을 하지 말아요. 그런 말을 하려거든 바람과 불에게 물어봐요. 나에게 물어보지 말고 바람과 불에게 물어보라고.
가터는 그 길로 마넷 박사를 다시 찾았다. 그러나 박사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오래전 마스티유에서 오로지 구두짓기에만 몰두하던 그 비참한 상태로 박사는 되돌아가 있었다. 가터는 이번엔 자비스 노리를 만났다. 그리고 그에게 쪽지 한 장을 건넸다. 로리 선생님, 전 내일 다네이시를 면회할 겁니다. 여기 이건 제 통행증입니다. 제가 이 도시를 떠날 수 있게 해주는 증명서이죠. 그리고 여기 마넷 박사님과 루시의 통행증도 있습니다. 이것도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모든 게 선생님 손에 달렸습니다.
'You have money and can buy the means of traveling to the seacoast as quickly as the journey can be made. Your preparations have been completed for some days to return to England. Early tomorrow, have your horses ready so that they may be in starting trim at 2 o'clock in the afternoon.'
'It shall be done.'
His manner was so fervent and inspiring that Mr. Lorry caught the flame and was as quick as youth.
You are a noble heart. Did I say we could depend upon no better man? Tell her tonight what you know of her danger as involving her child and her father. Dwell upon that, for she would lay her own fair head beside her husband's cheerfully. For the sake of her child and her father, press upon her the necessity of leaving Paris with them and you at that hour. Tell her that it was her husband's last arrangement. Tell her that more depends upon it than she dare believe or hope. You think that her father, even in this sad state, will submit himself to her, do you not?
I am sure of it.
I thought so. Quietly and steadily have all these arrangements made in the courtyard here, even to the taking of your own seat in the carriage. The moment I come to you, take me in and drive away.
I understand that I wait for you under all circumstances.
You have my certificate in your hand with the rest, you know, and will reserve my place. Wait for nothing but to have my place occupied, and then for England.
Why then,
said Mr. Lorry, grasping his eager but so firm and steady hand, it does not all depend on one old man, but I shall have a young and ardent man at my side.
By the help of heaven, you shall. Promise me solemnly that nothing will influence you to alter the course on which we now stand pledged to one another.
(목소리) 선생님은 돈이 있으시니까 최대한 빨리 이곳을 떠날 배표를 구하세요. 그러실 수 있죠. 며칠 전부터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셨으니까 내일 일찌감치 마차를 준비해 두시면 오후 2시쯤이면 출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디 해보지.
선생님은 참으로 고결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 일을 맡아주실 분으로 선생님만한 분이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루시에게 가서 여기 있다가 다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가터는 열렬하고 용기를 주는 청년 같은 태도로 말하다가 이 대목에서 잠시 주저했다. 그리고 아이와 아버지를 위해서 반드시 그 시간에 가족과 선생님과 함께 파리를
떠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것이 그녀의 남편을 위해 마지막으로 주선하는 계획이라는 점을 그녀에게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녀가 믿고 희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안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도요. 그런데 박사님이 지금 그 상태에서 따님의 말을 따르실까요?
틀림없이 따르실 겁니다.
그래요. 조용히 차근차근 여기 안뜰에서 모든 준비를 해주십시오. 마차의 선생님 좌석도 준비해 두시고요. 그리고 제 좌석도 제가 오는 즉시 저를 태워서 출발하도록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네를 기다리라는 말이군.
제 증명서도 갖고 계시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자리가 채워지면 그때 영국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알겠네. 신의 가오를 비네.
하늘이 도우실 겁니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두 도시 이야기 11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급박한 상황이 느껴지시는지요? 내일 마지막 편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하신 음악 소개하겠습니다. A Tale of Two Cities 뮤지컬 사운드트랙과 함께 했고요. 순서대로 소년의 한 맺힌 절규가 담긴 The Tale Part 2 그리고 절절한 사랑 노래였죠. Never Say Goodbye 들으셨습니다. 끝곡으로는 폴 영의 Everything Must Change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두 도시 이야기 마지막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everyone.